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부터 제가 처음으로 선지서를 강의하는데 이사야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교회 개척 초부터 성경을 순서대로 강의를 해왔고 그래서 역사서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제가 다 강의를 했습니다. 선지서는 아직까지 강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역사서 전체에 대한 내용과 이해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제 있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선지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편적인 성도들 중에 성경의 여러 장르들의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라, 율법,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복음서, 선지서, 계시록 등등의 장르들이 있지만 선지서를 재미있게 읽고 묵상하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서나 선지서와는 달리 시로 되어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지명과 사건들, 환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지서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사야서는 좀 나은 편이죠. 스바냐서는 89%, 오베다서는 81%, 그리고 나훔서는 74%가 예언이기 때문에 선지서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서의 내용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분량으로 볼 때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또 다른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는 선지서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터부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라면 당연히 선지서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조국교회 현실, 보편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다 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오늘날 목회자들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 경륜과 뜻을 너에게 다 말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으며 하나님의 전 경륜과 뜻을 다 믿고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저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 경륜과 뜻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면 마지막 날 내가 너에게 준 성경 전체 66권의 전체 내용을 과연 너는 가르치고 듣고 믿느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서신서만 봤습니다. 그저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다가 레위기에 접어들면 항상 졸다가 그리고 한 몇 년 쉬다가 다시 시도를 해보기를 수년 동안 하다가 저는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은 전혀 살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참 가난합니까? 주님은 일찍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을 하신 적이 있었지요.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반드시 알아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구원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다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복음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만약에 선지서의 내용을 모르면서 그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그런 정도의 정보를 안다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안다, 구원이 뭔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율법과 즉 모세와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66권 전체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선지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구원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선지서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선지서의 내용을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섭리하실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 45장 21절 22절에 잘 나타납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에 큰 격려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선지자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선지서의 내용에 무지하면서 구원의 경륜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 사실을 기록하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책으로 만들어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율법에 비추어서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또 심판을 선포함과 아울러서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멀게는 세상의 종말에 되어질 일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지자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름에서 선지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선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선지서의 예언은 원시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앞서 있었던 예언과 무관한 예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한 책 안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앞에 어떤 예언이 주어졌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예언과 예언의 성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선지서의 내용을 통해서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이 예언의 성취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된 사건이 성취된 것이 증거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데 읽어보시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에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로마가 일어나게 되는 모든 사실들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역사는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하면 성경을 얼마나 신뢰해야 되겠는지,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예언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서를 이해할 때 단순히 예언이 성취된 어떤 사건 정도로만 이해되지 않고 예언이 성취된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은 우리의 미래보다는, 물론 우리의 미래에 관한 내용도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주위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미래가 대부분이었고, 그 대부분의 예언은 이미 과거의 역사로 성취된 것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는 예언이 미래였지만 우리들에게는 성취된 과거로 남아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히 선지서는 마치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 그렇게 되었구나. 야 신통하다. 이런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저 박물관에 있는 무슨 유적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예언과 예언의 성취 역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선지서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신명기까지 이르는 이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선포된 율법이 시행되는 과정 안에서 선지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제가 모두 언급한 바대로 저희 교회에서 저녁 시간에 제가 2001년인 것 같은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제가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신명기 27장, 28장, 그리고 31장, 32장 등등을 보면 율법을 지켜행했을 때 주어질 복과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주어질 저주에 대한 말씀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입으로만 잘하면 내가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실을 어떻게 시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선지서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했지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등등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 주어졌습니다. 요약해보면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건강과 번영과 농작물의 번영, 그 다음에 공경으로부터의 안정과 같은 이런 등등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죽음과 질병과 함발과 기근과 위험과 파멸과 패전과 추방과 빈곤과 치욕과 같은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따라서 이사야와 조금 앞에 있었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복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복을 말하는가 하면 농작물의 풍성함, 생명, 건강, 번영, 안전 이런 등등의 비유를 아모스 9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멸과 추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호세아 8장 14절, 호세아 9장 33절 등등의 이 추방과 파멸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모세가 이미 이야기했던 율법을 지켰을 때의 복과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저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떼와서 가져와서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서를 이해하지 않은 채 선지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은 율법서를 기초로 항상 말씀 사역을 하는 거지요. 율법의 내용과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예언 사역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4장 4절 5절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거명하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타나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놓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을 또 찾아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등장하는 내용이 나타나지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율법과 선지자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 사실에 유의하면서 선서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예언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은 한 달 일기예보, 장기예보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거나 혹은 앞으로 있게 될 주식시장의 동향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예고하는 predicting, 미리 예고하는 개념이 아니라 prophecy라고 해서 미리 보여주고 알리는 이런 내용이 선지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에 관한 내용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관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을 선지자에게 계시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언이라는 말을 할 때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맡을 예자를 썼습니다. 선지자들은 미리 일어날 어떤 일을 말하는 물론 그런 사역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무슨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언서의 내용 중에 구약 예언의 내용을 보면요. 한 2% 정도가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5% 정도는 새 언약 시대에 일어날 어떤 내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 외에 그러면 선지자의 내용을, 선지서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상당 부분은 그 시대 상황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율법은 어떻게 말씀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하니까 거의 모두가 다 앞으로 어떤 일어날 어떤 일만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다왕 우시와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무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이 계시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두 번째로는 이 계시가 무엇에 관한 계시인지, 그 계시의 대상이 누군지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 계시가 주어진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계시가 누구에게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지요? 이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네 왕이 활동하는 시대 한 50여 년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은 선지서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상 3장 21절, 25장 3절 등등에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모스가 누군가? 선지자 아모스냐? 그렇지 않지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아모스는 유다왕 아마시아와 형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안에서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라는 역대하 2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사야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하 26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게 여기서 이사야는 우시아의 행적을 기록하려면 어떻게 저 청와대 바깥에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왕궁에 살았든지 왕궁에 출입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런 정도의 신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활동을 기록하려면 왕과 함께 있어야지요. 누구로부터 전해든 이야기를 적어서는 그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사야의 모든 활동을 곁에서 주목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사야가 왕족의 일원이든지 아니면 높은 출신, 높은 가문의 출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사야로 하여금 이상을 보게 했습니다. 본문 1절에 우리말로 계시라고 번역된 하존이라는 이 말은 하자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하자라는 말이 뭐냐면 본다,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영어 성경은 일률적으로 다 비전이라고 번역했어요. 환상, 이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말에는 계시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계시다라는 이 말은 이사야가 봤던 어떤 이상, 환상이라는 의미가 먼저 1차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 연구하거나 묵상하거나 깊이 사색하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활동은 하나도 없는데 기계적으로 그냥 딱 주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시의 성격을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계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복음은 어떻지요? 이 일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히 살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활동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방편이요 수단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냥 환상만 늘 보고 그죠? 마치 이 땅의 세계를 살지 않고 천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항상 잠을 잤다가 자기가 꿈에서 본 것을 막 기록하고 근데 또 잠을 자고 뭐 이런 식의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수시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처럼 설교문을 작성하듯이 이렇게 쓰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글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언의 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 일을 하면서 앞으로 유다의 예언에 대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예언을 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8세기, 7세기 전의 선지자가 어떻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바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8세기 전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는 정말 거짓말이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700년에 할 수 있는가 라고 해서 이사야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조작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1940년대까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학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 사해사본을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전시한 적이 있죠? 사해사본이 어떻게 발견되었습니까? 1940년도에 목동들이 사해 쪽에서 양들을 치다가 양들이 굴로 동굴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돌을 딱 던지니까 쨍그랑하는 소리가 났지요. 들어가 보니까 토기에 에스더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이사야서도 들어있는데 그들이 연대를 추정해 보니 BC 3세기 때 썼던 사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선자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이사야서는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생각이나 연구나 사색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특별한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성령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이 이사야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그 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인지 아니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계시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계시다라고 하면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다가 질문을 딱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사야서에는 아수를 비롯한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무지하게 많이 나타나고 앞으로 일어날 세상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많은 예언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만 주어진 계시라고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곧 교회에게 주신 계시로 봐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많은 이방 나라에 대한 계시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그에 대한 대답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 즉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지서를 이해할 때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이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방 나라에 관한 계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니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다라는 말 속에 이방 나라에 대한 계시가 들어있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보면 애굽에 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 이사야 19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19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뭐지요? 이방 나라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경륜이 선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장 1절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정보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계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요것은 BC 520년입니다. 연대를 딱 추정하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주어지면 좋은데 어떤 선지서는 도대체 연대를 알 수 없는 그런 선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다행히도 우시아,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라고 우리에게 아주 요긴한 정보를 주고 있어서 우리는 이 계시가 역사적 정황 속에서 주어진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시를 이해하려면, 즉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이사야가 처한 역사적 상황을 살피지 않고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마치 배경 그림이 없는 어떤 영화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들판인지 실내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면서 주인공만 보는데 대충 뭔지 알겠지만 배경이 없어서 전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 읽기 할 때 여러 번 강의도 했지만 보통 성도님들이 역사서를 쭉 읽어나가다가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선지서를 읽어나가기 때문에 역사적 문맥에 대한 이해 없이 선지서만 늘 읽으니까 이게 오버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선지서만 읽으시면 안 되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고 그 내용에 해당되는 선지서로 찾아 들어가서 그 선지서를 읽을 때 역사서의 배경 안에서 선지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역사적 상황과 결부시켜서 선지서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가장 단순하게는 성경의 기본 틀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기독교가 참 종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역사의 문맥을 떠난 종교는 그것은 참 종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적인 해석을 역사적인 정황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역사적 상황과 연관된 해석 방법에 두 가지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 비평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언을 인간의 어떤 역사적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성 안에 성경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초자연적 성격은 다 없어지고 말죠. 다 인간 사고에 역사가들이 뭐 공부하는 이런 어떤 역사적 어떤 자료에 불과한 내용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니까 역사서는 어떻게, 아, 예언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 역사와 다를 바 없는 뭐 똑같은 책 정도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언서가 역사적 상황에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역사적 탐구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시대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전 경륜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적 연구의 부산물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극단 조심해야 돼요. 보통 이런 잘못을 누가 범하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통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똑똑하다는 사람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잘못을 범하지요. 역사적 상황과 관련된 해석 방법 중에 또 하나의 한쪽 대척점에 있는 극단은 극단적 보수주의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연구의 성과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그것을 그냥 축소시키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쉽게 말해서 성경만 보면 돼. 기독교 교회사 필요 없어. 늘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약간의 신비주의나 극단적 보수주의 내지 근본주의자들이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 양극단 다 옳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와 예언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 비평학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역사 비평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잘 깨닫도록 수정드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셔야 이성의 어떤 잘못된 오류 때문에 성경 자체가 난도질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역사적 정황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블레셋이라는 이 말을 옮기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우리는 블레셋이라고 부르지요. 이게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이 지방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지요. 왜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쓸모없는 땅이고 아무 가치가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집트가 침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또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진출할 때도 이곳을 거치지 않으면 아시아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대국들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와 같은 그런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아수르, 이 북동쪽에는 아수르가 딱 보고 있다가 이쪽을 삼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애굽이 보고 있다가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쳐들어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북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 또 보고 있다가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두로와 시돈은 그러면 내려오려고 했냐면 이 항구 쪽 있잖아요. 요빠 뭐 이런 쪽에 이 항구거든요. 이 항구 쪽으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배 바다 쪽으로 서쪽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역사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통일왕국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가 BC 931년입니다. 그러면 우시아가 활동했던 때는 이때로부터 한 150년 정도 시간이 떨어진 때였습니다. 이때 유다에서는 누가 다스렸는가 하면 우시아가 다스렸는데 우시아가 무려 52년 동안 다스렸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스렸죠. 그러면 남쪽 유다에서는 우시아가 다스렸으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다스렸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나 또 남유다 우시아 왕 때는 이 두 나라가 공이 부흥기를 구가했던 때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북쪽 아수르가 내부적으로 분열을 하게 되고 이때 이스라엘, 유다가 세력 확장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와 우시아 때 다윗과 솔로몬 때 확보했던 그러나 위의 왕들이 잘못해서 잃어버렸던 그 옛 고토를 되찾게 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부흥기를 구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행사도 아무 어려움 없이 행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월삭과 안식일과 상번제를 항상 어려움 없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평안은 물론 아니었죠. 외부적으로 아수르가 위협을 하고 안으로는 영적인 부패상이 심각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뭘 드러내시려고 했는가?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 축소판과 같은 그런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자가 뭘 우리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이걸 간단하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사야의 이름 그리고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분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라는 말이. 아마 부모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고 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이사야 이름은 이사야서의 내용과 상당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다른 이방 열강들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너의 구원자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두 아들을 낳았지요.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스알야숩입니다. 스알야숩이라는 뜻이 뭡니까? 남은 자지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인데 마할살랄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부패하기 쉽고 이제 파멸이 임박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지요? 심판을 하시는데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러나 심판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바벨론의 포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늘 어르고 아이들 어르는 것처럼 늘 그냥 웃겨주고 그냥 필요로 채워주는 그런 식으로 언약 백성을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서 언약 백성의 신분과 위치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두고 보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돌이켜 구원하시고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저 구원, 회복, 용서, 죄사함 이런 것만을 염두에 둬서는 안 돼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저 나는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저 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언약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겸손하게 그 메시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론 구원과 회복과 용서의 방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에 대해서까지 귀를 딱 닫고 나는 뭐 문제가 없는 자처럼 늘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간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안이하게 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물론 아하스 시대 때는 부정적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부흥기를 구하였던 시대였거든요. 외적인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메시지는 긍정적이지 않아요. 상당히 매섭고 날카롭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잘 돼간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시아 시대 어떤 부흥을 이루는지는 역대하 26장 5절 이하에 잘 나타납니다. 우시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뒤에서 쭉 읽어보시면 블레셋 성읍들을 성벽들을 건축했는데 그 블레셋 성벽들 다섯 성벽들은 다 블레셋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상당히 세력을 넓혔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다가 망대를 세우기도 하고 물웅덩이도 파고 우리로 말하면 그 물 하수 처리 뭐 하여튼 이 수리시설 이런 것들도 잘했다는 것이죠. 농사도 좋아했다고 되어 있고 쪽장의 총수가 2,600명, 그 휘하의 군대가 33만 7,5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부유하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영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누구와 연합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과만 언약 연합해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과만 우리는 항상 연합하며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사야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누구를 의지하지요?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끌고 들어와 보세요. 자기 직분, 직업, 돈, 가문,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이 나를 살게 하지. 뭐 신앙이 밥 먹여주나. 그래서 종교 활동은 하지만 실제 힘을 쓸 때는 항상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무엇을 가지고 들어와서 무엇을 해내려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를 들어야 될 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점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그 당시 얼마나 외적으로 풍요로웠는지 현대인들이 패션을 중시하잖아요. 그죠? 옷 입는 거, 아주 멋스럽게 옷 입는 거 중시하지요. 이사야 3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그 당시도 그 여자들이 여전히 그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술 소비도 얼마나 늘어난지 5장 11절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게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이 매서운 심판의 선언이 많이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구원의 메시지는 매서운 심판 선언 이후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지요? 남편 사업 잘 되고 아이들 잘 자라주고 하는 일 괜찮고 뭐 큰 질병도 어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이 평안하고 별 탈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유다나 북 이스라엘 공이 제2의 황금기를 구하였던 이 시대에 왜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가?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선과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먼저는 매섭게 우리의 죄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보세요. 신약시대의 선지자를 알 수 있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 나온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더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미 나무 밑둥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다 불에 독기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지자를 보내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 같아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야, 참 너희들 잘하고 있다. 한국교회 잘하고 있어. 그래, 24가정 참 잘하고 있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숨은 죄들을 다 드러내어 매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 같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으면 나가면서 물론 우리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에 방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긴 하지만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그것과 구원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돌이킬, 변화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바대로 주께서 돌이키시면 돌아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숨어있는 죄들을 도설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에 우리가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반응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대충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되지 얼마나 더 해야 되겠는가라는 안일한 생각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여서 참된 구원의 복을 우리 심령 안에 충분히 받아 누리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시대적 상황과 형편과 처지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시는지 과연 우리는 그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놓고 있는지 그 메시지에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외적인 번영에 휩싸여서 안일한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주셔서 주께서 이미 성취된 과거의 역사로 남아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시행착오를 여전히 범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이 말씀을 예언 형태로 주시고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귀한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어리석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실수가 이런 잘못이 우리 안에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각성하고 돌이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